국방부가 지난해 8월 최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로부터 회수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역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 전 국방장관 외에 신범철 차관, 임기훈 국방비서관과도 통화했는데 공수처는 사건 회수 과정에 윤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느 한쪽이 공격받으면 서로 지원하는 군사 동맹 수준의 협정을 맺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관측 속에 동북아 긴장도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 강남의 19층짜리 호텔에서 불이 나 연기를 마신 투숙객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청주 휴게소 인근에선 화물차 3대가 잇따라 추돌해 5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치솟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제주 산지에는 200mm 이상 폭우가 예상되고 남해안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침략당하면 서로 지원하겠다는 군사 분야 협정을 어제 맺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은 사실상 군사 동맹과 다름없는 매우 높은 수준의 군사협정입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양국 정상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양측은 한쪽이 침략당하면 서로 지원한다는 조항이 담긴 협정을 맺었습니다. 자동 군사 개입보다는 조금 낮은 군사동맹 수준의 군사협정을 체결한 셈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다만 이는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1961년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담긴 조약을 맺은 이후 2000년 침략 위기가 있으면 즉각 접촉하기로 수준을 낮췄는데 다시 이를 격상한 겁니다. 양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를 하면서 양국 관계는 동맹으로 올라섰다고 밝혔습니다.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러시아 지도부와 러시아와의 전략적 소통을 더 강화하고 긴밀히 향해서 러시아의 모든 정책들을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제 양국은 새로운 수준의 관계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는 함께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국무위원장과 성공 이후 우리 두 나라 사이의 협조가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오늘 확대 정상회담의 러시아 측 배석자는 13명, 크렘린 내각이 총출동한 모습이었습니다. 벨로우소프 국방장관과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 외교 안보 분야뿐 아니라 천연자원부와 교통부, 보건부 연방우주공사와 철도공사 등 분야별 책임자들이 모두 나와 양국의 거침없는 협력을 선언했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김덕훈 내각 총리와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 김 위원장의 최측근 6명이 참석했습니다. MBC 뉴스 조영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정에 대해 미국 정부는 크게 우려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지원으로 북한이 첨단 무기 개발에 나서면 결국 미국의 위협이 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소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서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협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노예 해방일 휴일이어서 공식 브리핑은 없었지만 국무부는 한국 언론들의 논평 요청에 북러 협력은 한반도 안정과 우크라이나 자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려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유엔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냉전 시대 이후 맺어진 가장 강력한 협정이라며 관련 소식을 톱뉴스로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나라가 서로에게 군사를 파견하는 일은 실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북러 사이의 군사적 협력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그들은 군사 기술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푸틴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민감한 기술일지는 의문이지만 분명히 우려할 일입니다. 수미테리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입니다.
북러 협정 체결이 미국의 핵무기 비확산 노력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전처럼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며 결국 이것이 미국의 위협으로 되돌아올 것이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관뿐 아니라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러시아가 돕는다면 이는 상당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여기에 대응할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 소장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무기 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북한으로선 식량과 연료, 현금이 필요하고 러시아가 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두 나라의 전략적 연대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오늘도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제주에선 첫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채림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더위는 기록적이었습니다. 경산 하양은 39도까지 올라서 사람 체온보다도 뜨거웠고요. 서울도 6월 기준 66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내륙 많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한낮에 서울과 춘천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전주는 33도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30도로 웃돌며 덥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제주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강도가 약한 편이지만 차츰 강한 비구름이 들어오겠고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호우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제주 산지에는 최고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 지역에도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 시속 90k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23.7도, 강릉 25.7도로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5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주말인 모레는 남부지방으로도 장맛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어젯밤 경부고속도로 청주휴게소 근처에서 화물차 3대가 잇따라 추돌해 운전자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엔 인천 연수구 아파트 단지 주변에 상수도관이 파손돼 복구 중입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화물차 앞부분이 종이창처럼 구겨졌습니다. 도로에는 유리 파편이 널려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충북 청주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청주휴게소 근처에서 화물차 3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앞서 가던 25톤 화물차를 11톤 화물차가 들이받은 뒤 사고 수습을 위해 멈춰 있었는데 뒤에서 오던 다른 화물차가 사고 차량을 또 한 번 들이받았습니다. 후속 사고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도로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인천 연수구의 대형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도로에도 사람이 건널 수 있을 정도의 물이 아니어서 아예 그 좀 발목까지 오는 정도로 물이 차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일대 도로를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관할 상수도 사업소에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에는 경기 화성시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두 개동이 모두 탔고 공장 안 기숙사에 머물던 직원 10명이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젯밤 9시 반쯤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19층짜리 호텔에서 불이 나 20대 남성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17명이 다치고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한 어제 서울 목동 아파트 화재는 12시간 만인 어제 저녁 8시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0시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지난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되고 군이 해병대 수사단 자료를 경찰에서 가져온 날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었죠. 윤 대통령의 이날 통화 내역이 추가로 확인됐는데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신범철 국방부 장관에게도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박솔리 기자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긴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출장 중이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연락했습니다. 낮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 모두 세 차례입니다. 검사 시절부터 쓰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했습니다. 통화 이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 직후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게도 이 휴대폰으로 전화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오후 1시 25분부터 4분 51초 동안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임비서관은 10여 분 뒤인 1시 42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합니다. 유재은 관리관은 몇 분 뒤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국방부가 최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훈 비서관, 유재은 관리관, 경북경찰청 이렇게 통화가 이어진 겁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21분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도 한 차례 통화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날 저녁 최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혐의자를 8명으로 적시한 자료였습니다.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도 윤 대통령의 관여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해병대와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도 윤 대통령 통화 내역 등이 포함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작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 통화가 최상병 관련 전화였는지 대통령실에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솔리피입니다.
2025학년도 전체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려 대학별로 배정한 정부의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하자 정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저녁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만큼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어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대법원 2부는 해당 집행정지 사건을 기각 각하하면서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 배정 집행이 멈추면 국민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를 보좌해온 대통령실의 조모 행정관을 어제 참고인 신분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도에는 50mm에서 100mm, 곳에 따라 150mm가 넘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 제주 산지에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전남 남해안에는 최대 20mm의 비가, 경남 남해안에는 최대 1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광주 31도, 부산 28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5도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